근데 오늘 저는 이 어린 영혼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이 어린 영혼들에게 전 들어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걸 알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세례가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대부분 놓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을 이걸로 잡았어요. 제가 주님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19절에 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거 딱 끊어서 보지를 못하고 그 다음 것만 보는 거야.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그러니까는 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니까 앞에 걸 못 보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여기 분부한이라는 것은 헬라로 보면은 엔텔로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명령하다, command. 위임하다, commission.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19절로 가봐야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했던 겁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명령은 영생과 연관됩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명령하실까요?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말씀하기를 모세가 산에서 지시하신 시기한대로 성막을 지었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 설계도가 바로 명령이에요. 그럼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거 믿습니까?
네.
아멘. 두 번째요.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신약에 보낸 첫 번째 종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전한 말씀이 뭔가 하면은요. 바로 세례였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누가복음 3장 3절, 그리고 마태복음 좀 같이 여러분 읽어 좀 봐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제일 첫 번째 전한 말씀이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3장 3절에도 말씀하기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뭐가 도대체 회개의 세례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한번 펴봐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고래 가죽띠를 띠고 음식인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보낸 첫 번째 종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했던 말씀을 봤더니 오늘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또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첫 번째 말씀이 세례에 대한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한 말씀이라면 중요할 거예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회기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바꾸다. 이게 회기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회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2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11절에 봤더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정확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요걸 조금 여러분 읽어봤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고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회개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마태복음 3장 2절에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천국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천국은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의미를 알아야 되냐면은 세례가 뭐와 연결되냐면은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된다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든 천국이든 뭐 의미는 다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서는 장소적인 개념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장소적인 개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장소적인 개념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통치입니다.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장소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통치와 다스림이 이 속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할 때 뭘 회개하냐면은 이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왕신 예수가 왔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던 예수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을 말씀합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한 주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왔다는 거야. 다윗의 뿌리로 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왕의 통치를 이들은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들이 세례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물속에 들어가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는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왕이신 예수가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왕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그 의식으로서 이들은 요단강에 자기를 장사 지냈던 겁니다. 요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나라의 개념은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가 또 거듭남과 연결된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엉뚱한 얘기 많이 나오죠?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걸 건드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거듭나게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머리가 천재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없어요. 그런데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 됐죠?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그러니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런데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만 얘기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물은 바로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이 정확하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영역이에요. Sacred area, 신성한 영역이에요. 그 영역에는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신비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늘의 생명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거룩한 자, 신성한 자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저 세례의 의미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다 설명하지를 않을게요. 들어간다라는 의미 때 예수 믿었습니다. 아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이 구원의 개념은 굉장히 놀라운 범위가 엄청납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여러분 세례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모든 의를 이룬다? 세례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가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이 다 열리게 됐던 계기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영혼부터 기도를 한다면은 엄청난 계시가 이들에게 임하겠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가 죽을 때 홍수가 온다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언한 다음에 969년이 지나서야 홍수가 왔어. 에녹은 300년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품으로 올라갔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에녹아 올라와 됐어. 이게 들려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게 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어릴 때 하나님께 미친 듯이 기도했을 때 이건 진짜 미스터리. 하나님께 왜 나를 기도시켰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이 안에 많은 것들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좋았던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그렇게 좋아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면 그렇게 좋아서 기도하는 장소는 다 쫓아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게 아들아 복음서를 볼 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가서 보여준 그 관점에서 뭐라고 밝혀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서 예수를 따라 그대로 내가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 사단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엄청난 비밀이에요. 네. 창조신 하나님은 피조물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서 알겠지만 욥기서를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던 것이 뭐냐면은 사단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봤어요. 욥을 완전히 소모시키기 위해서는 사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 양 은혜되니까 은혜되는 말씀하고 이걸 보면서 많이 감동된 게 뭐냐면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그들은 말씀을 연구했던 엄청난 말씀의 지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받는 친구의 말을 가슴으로 듣지 못하고 머리를 듣고 있어. 이거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을 가슴으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듣다 보니까 이제 열이 받는 거예요. 왜요? 지금 상처받은 자는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친구들이 너무나 옳은 말을 해. 틀린 말 아니에요. 그게 더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받는 자가 있을 때는 같이 울어주세요.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아는 거 아는데 그냥 같이 울어주면 돼.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래서 어저께 이제 18장까지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그렇군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오늘 찬양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알려면은요, 말씀이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이거야 라는 걸 가르쳐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단계가 어떤 단계가 되면 이런 단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돼. 뭐쳐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너희가 먼저 장사 치려야지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이지만 니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리기 위해서 내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내가 보여줄게. 들어가신 거예요. 장사 지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하늘에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형상으로 내려옵니다. 장사 지내고 나면은 올라올 때 하나님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요. 인정하신, 넌 내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그리고 나서 사역이 있는 거예요. 비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반드시 사단의 욕이,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뭐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우리의 의가 나타나면 안 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장사 지냈더니 하늘로부터 기름부음이 있어요. 기름부음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역하는 거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럼 세례 정말 중요한 중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요, 세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인간의 말을 대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교육이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언어로 많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원리를 설명해 줄게요. 신약에 있는 사도들을 보면은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도 신약과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없는 말들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 굉장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저 또한 성경의 말씀을 항상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하진 않습니다. 왜 인간인데 실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제가 어떻게 완벽하게 성경을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 전하면 안 되겠기에 언제나 말씀을 갖다가 파헤치고 파헤치고 파헤치는데, 오늘 봤더니 이 세례가 하나님의 뜻임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나왔잖아요. 여기 뜻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블레라는 단어예요. 블레. 뜻, 의지, 의도, 결심,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블레라는 단어는. 여러분, 세례는요,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목적, 혹은 하나님의 의지, 혹은 하나님의 의도, 혹은 하나님의 결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갖다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바리새인과 율법고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않으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만큼 세례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여섯 번째요, 이제 중요한 겁니다. 복음과 동시에 세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8장 35절을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조금 성경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나중에 또 다음 주에 한번 설명하겠지만은, 빌립은 사도예요, 집사예요? 집사예요. 주의종이 아니라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전부 다 디아스포라 된 거예요. 근데 빌립이 간 곳이 뭐냐면 사마리아 시리, 사마리아 성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이 평신도 집사인 빌립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귀신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는 이 말씀을 어릴 때 읽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면요. 빌립은 이 귀가, 영적인 귀가, 이 안테나가 오직 성령의 음성에 꽂혀 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나게 사람들이 따르고 능력을 행하고 인정을 받는 이 빌립 집사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가라. 거기는 광야다.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가봤더니 간닥의 국구를 맡은 내시가, 이 경건한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수레를 타고 뭐 마차를 타고 이렇게 자기 이디오피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차를 타고 가니까 빌립도 막 뛰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뭘 읽나 했더니 이사야에서의 글을 읽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에 대한, 예수에 대한 예언의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오니까 그 내시가, 간다고 내시가 올라타라고 앉아갖고 너 이 글을 이해하니? 그러니까는 난 모르겠어. 이게 선지자의 말한 거야? 다른 사람 말하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쫙 설명하고 예수에 대한 설명하는 게 35절입니다. 35절에 뭐라 그러냐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게 다 끝이에요. 그리고 36절 이제 잘 봐요. 근데 길 갔어요. 이렇게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느냐.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빌립이 말했어요. 내시가 말했어요. 성경에는 세례에 대해서 전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시가 침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증거할 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글을 통해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복음과 함께 빌립이 세례에 대한 설교를 했으니까, 아니 뜬금없이 아 여기 물이니까 나 세례 받을래, 어떻게 얘기가 나와요? 말을 받았으니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되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세례를 전했다라는 게, 세례에 대한 말은 없지만은 이 한자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시가 아무런 배움이 없는데 이사야를 또 이제 이해 못하고 막 지금 정신없어 하는데 거기서 세례에 대한 얘기를 본인이 어떻게 꺼내냐라는 거예요. 그 세례의 중요성을 내시가 알까요? 모르죠. 그런데 빌립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세례에 대한 증거를 했기 때문에 내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항상 복음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 오늘 그래서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 또한 세례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시작. 영접하자마자 세례를 줬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6개월씩 학습 세례 하는데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다들 6개월 학습 세례 학습 받았거든요. 세례가 뭔지를 아무도 몰라. 그럼 뭘 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건 아니다 생각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에게는요. 자,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33절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배경을 설명할게요. 아,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방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점 많은 귀신들이, 유명한 점 많은 귀신들 여종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점을 잘 쳐갖고 상점의 주인들의 이 큰 이익을 줬던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상점 주인들이, 시장의 그 주인들이 많은 돈을 주고 스카우트해온 자매예요. 근데 몇 날을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러니까 심히 괴로워하고 참다 참다가 바울이 내가 예수를 명하니 귀신아 떠나가 쩌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상점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감옥은 깊은 감옥이었었어요. 그러면 빛도 안 도는 그런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발에 착고를 치워갖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근데 심이 맞았다는 건 그 당시에 채찍에는 납이 달려있습니다. 그 납으로 때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어떤 엄청난 흉터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 하더니 그 감옥에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더라. 찬양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납니다. 옥문이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다 풀립니다. 모두 착고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꼼꼼하니까 달려왔는데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구질이 너무나 심하니까 칼을 끌어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큰 소리로 여기 다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말립니다. 그리고 빨리 횃불을 가져오라. 그러면 굉장히 깊은 감옥인 걸 아셔야 돼요. 횃불을 갖고 왔더니 다 풀렸는데 묶은 게 다 풀렸는데 다 거기 다 그대로 있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간수장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부터 물어요. 근데 바울이 바로 올라가자마자 밥도 먹기 전이에요.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으러, 그리고 침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들이 영접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데가 언제냐? 그 밤 그 시각에 엄청난 고통 중에 있는데, 수없이 맞아갖고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몸을 가지고 그 밤에 바로 침례를 줬다라는 거예요. 영접하자마자 바로 침례를 줬어요. 이게 침례를 이때 줘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6개월 학습제를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대로만 갑니다.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도대체 침례가 뭐길래 저 아픈 몸을 가지고 저 고통스러운 몸을 가지고 바로 침례를 줘야 되냐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자마자 침례를 줬다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 남았어요. 여덟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물 세례를 주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정 10장 47절 48절을 보면은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그 말이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여러분 이 자들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입니다. 이탈리아 대 백부장이었죠. 이 사람은 경건해서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긍휼을 베풀었어요. 구제를 하고. 근데 구시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느니라. 근데 베드로는 6시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낮 12시죠. 기도 중에 환상이 열려갖고 부정한 짐승들을 보는데 그 부정한 짐승이 이방인인 것이 거기서 밝혀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그런데 오늘 여기 봤더니 이게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미리 답을 드릴게요. 신약의 성령 세례는요 반드시 방언이 따르고 있습니다. 결과로. 근데 이걸 목사들이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담대해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다 찢어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깊이 보다 보니까 이것도 다 주님이 열어줘서 알죠. 근데 봐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왜 그러냐면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건 그때 아직 꿈을 못 꾸는 거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세례를 주는 줄 알았어. 근데 어쨌든 비몽사몽간에 황상 중에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고 가보니까 뭔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깨달았지만 형제들과 같이 가서 두려워서 절대로 물세례를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많은 거야.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거역합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래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물 세례를 주려가는 것은 그만큼 성령 세례 받는 것만큼 물 세례가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아홉 번째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해봐야 될 구절인데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이에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이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구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 정도만 하고요. 이제 한두 가지만 금방 끝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세례받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세례받는가. 나머지는 다음 주 이야기라고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하기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제가 세례라고 했다가 침례라고 했다가 정신이 혹시 없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주장합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말씀할 건데 근데 성경에 정확한 건 침례가 맞습니다. 왜 그런가 조금 설명하는데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성경은 다 침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침례로 그냥 읽기도 하고 또 세례도 읽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어떤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례받은 자, 침례받은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봤더니 침례를 받는 사람은 믿어야 돼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침례 조건, 세례받는 조건은 뭐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또 사도행전 8장 12절에도 말씀하기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또 사도행전 18장 8절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들었죠? 믿음은 들음에서만 들어야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세례를 제일 먼저 전한 이유가 들어야지 믿으니까. 아멘.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침례를 베풀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성경의 예를 두 군데만 들을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사도행전 8장 38장 39절 두 구절만 들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례를 베풀고자 하는 이유. 제가 왜 침례를 베풀고자 하는가?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물에서 올라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또 사도행전 8장 38장 39절에 봤더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Came up out of the water. 물에서 올라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침례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 뜨거워졌습니까? 이때 침례 받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평생 이 사건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식은 다음에 6개월 동안 학습받고 그러고 침례를 받아보세요. 그 성령의 역사는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홉 가지 여러분 예증을 여러분에게 들어드린 거예요. 이건 오직 성경으로만 말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과거에 내가 세례를 받았던 침례를 받았던 받긴 받았는데 정말 이런 불을 가지고 받지 않았다면요 다시 받아도 되는 거예요. 저는 재침례파 아닙니다. 또 재침례 그랬더니 재침례파라고 누가 또 그래서 말들 조심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아멘. 침례 받고 싶은 마음이 막 불처럼 올라오고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여기서만 들면 돼. 다른 사람 안 들면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좀 했었어요. 아니 설교한 게 아니라 침례받을 어떤 대상에서 했는데 누구 어떤 지체들이 우리도 좀 들으면 안 돼요. 듣다가 목사님 우리도 침례받고 싶어요. 받아. 그래서 받게 됐던 거예요. 왜요? 불이 오죠. 여러분 의미가 좀 전달됐죠? 그러면 이렇게 전 조용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침례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았네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것이 복음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침례도 중요하네요. 성령 세례도 중요하지만은 물 세례도 중요하네요. 오늘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런 중요한 것들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올 날이 너무나 가까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중요성을 잊지 않는 자가 되기를 합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